안녕하세요. 시설원 예약 여섯 번째 강의부터 열 번째 강의까지를 묶어서 이번에는 함정 암기가 아니라 개념 이해 중심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다섯 강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시설 안에서 식물이 사는 환경을 병충해 빛 온습도 공기 그리고 뿌리 환경 순서로 차례차례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을 하나씩 해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을 해부한다는 느낌이 좋네요. 그럼 여섯 번째 강의 병충해부터요. 식물이 시들었을 때 원인을 어떻게 갈래로 나누고 눈으로 구분하나요?
원인이 세 갈래예요. 곰팡이나 세균이 원인인, 병해벌레가 원인인, 충해병원체 없이 환경이 나쁜 생리장애죠. 구분 단서는 균일함입니다. 병해는 복사한 듯 일률적으로 같은 병증이 나오고 생리장애는 들쭉날쭉하며 입 뒷면도 매끈해요.
그런데 왜 하필 시설 안에서 병충해가 더 잘 퍼지나요? 닫혀 있으니 오히려 안전할 것 같은데요.
함정이 바로 거기에요. 시설 온도가 보통 20도쯤인데 작물한테도 좋고 병원균한테도 좋습니다. 둘의 최적 온도가 겹치는 거죠.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연작 때문에 병원균이 흙에 계속 쌓이고 천 적도 없어 한번 들어오면 막을 게 없어요.
병해도 온도와 습도에 따라 종류가 갈린다던데요. 어떤 식으로 나뉘나요?
겨울처럼 저온다 습하면 잿빛 곰팡이 병, 봄철에 건조하면 흰가루병이 늘어요. 하나는 습할 때 하나는 건조할 때라 정반대죠. 잿빛 곰팡이는 갈색 병반에 잿빛 곰팡이가 피고 흰가루병은 잎에 밀가루 뿌린 듯 흰가루가 앉습니다.
병원체 분류도 중요하다던데요. 곰팡이병이냐 세균병이냐 하는 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시든병과 역병은 곰팡이병, 품마른병은 세균병이에요. 품마른병은 줄기를 잘라 물에 담그면 하얀 세균성 점액이 흘러나옵니다. 세균 덩어리가 물관을 막고 있던 거라 녹색인 채로 갑자기 시들죠. 이게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분류 포인트입니다.
물관이 막히는 게 공통점이군요. 시든병이나 역병도 같은 원리인가요?
공통 원리가 물관 차단입니다. 시든병과 역병도 도관부를 침해해 수분 이동을 막아요. 그래서 포기 전체가 시들죠. 막힌 위치와 원인 생물만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처음엔 헷갈려도 물관 차단이라는 한 기작으로 묶어 이해하면 돼요.
해충은 종류가 꽤 많던데요. 작은 벌레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왜 그렇게 골치 아픈지 짚어주시죠.
크기 순으로 외우면 쉬워요. 응애가 약 0.5mm, 총체벌레가 1mm, 이하 온실가루이가 약 1.5mm죠. 즙을 빨아 광합성을 떨어뜨리고도 무서운 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점입니다. 한 마리가 여러 피해를 동시에 일으켜요.
그렇군요. 방제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농약 말고도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갈래입니다. 저항성 품종처럼 농사 방식을 바꾸는 경종적 차단과 소독인, 물리적 농약인 화학적 천적과 미생물인 생물적이에요. 요즘은 화학 의존을 줄이려고 천적을 쓰는 생물적 방제가 특히 강조됩니다.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방법을 상황에 맞게 섞는 종합 방제가 시설에서는 기본입니다.
천적은 어떤 원리로 고르나요? 그리고 쓸 때 특히 신경 쓸 점이 있다면요?
그 해충을 잡아먹거나 거기에 기생하는 생물을 넣는 겁니다. 총체벌레엔 애꽃노린재 진딧물엔 콜레마니 진딧벌이 짝이에요. 핵심은 조기 투입이에요. 밀도가 너무 높아진 뒤엔 천적이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충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넣습니다.
토양소독 온도도 자주 나온다던데 거기에도 원리가 있나요?
온도를 높일수록 더 질긴 생물까지 죽는다는 게 원리예요. 섭씨 60에서 70도면 다수의 바이러스와 토양 해충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작기에 집과 비닐을 덮어 태양열로 흙을 데우는 소독을 하죠. 물을 대주면 열이 더 잘 전달됩니다.
이제 생리장애로 가볼까요? 병원체가 없는 장애라고 하셨는데 대표 사례를 원리로 풀어주시죠.
토마토 배꼽 썩음이 좋은 예예요. 흔히 칼슘 부족이라고만 하는데 진짜 원인은 칼슘이 물이 증발하는 증산유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는 데 있어요. 증산이 안 되면 칼슘이 과실 끝까지 못 가서 가장 먼 배꼽 부위부터 모자라 썩는 겁니다.
그럼 토양에 칼슘이 충분해도 생길 수 있겠네요. 운반이 막히면 똑같은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니라 운반의 문제예요. 그러니 칼슘 보충보다 증산이 잘 되게 수분과 습도를 관리하는 게 더 근본적인 처방이죠. 오이가 굽는 곳과도 비슷한 운반 문제인데 원인은 일조 부족입니다.
곡과는 또 어떻게 일조 부족과 연결되나요? 비치 모양에 영향을 준다니 신기하네요.
빛이 모자라면 광합성 산물인 당이 충분히 안 만들어져요. 당이 과실로 전달되는 전류가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고르지 못해 한쪽으로 굽습니다. 결국 운반의 불균형이 모양을 틀어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 강의는 품마른 병이 세균병이라는 분류와 배꼽 썩은 곳과의 원인을 묻는 문제가 단골입니다.
자연스럽게 빛 이야기로 넘어왔네요. 일곱 번째 강의 광환경으로 가시죠. 빛에서 먼저 잡을 개념이 뭔가요?
식물이 모든 빛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구간만 광합성에 유효해요. 이걸 파를 광합성 유효 파장이라 부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색깔별로 효율이 크게 갈립니다.
색깔별로 다르다고요? 어떤 색이 광합성 일을 가장 잘하나요?
적색광이 가장 유효하고 그 다음이 청색광이에요. 가운데 녹색과 황색은 별로 안 유효합니다. 잎이 초록인 게 바로 녹색을 안 쓰고 반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물 공장이 빨강과 파랑 LED를 주로 씁니다. 빛의 색이 곧 일의 양이라는 점유광질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원리예요.
그 연결이 인상적이네요. 자외선은 또 작용이 갈린다고요?
자외선 A는 형성작용을 해서 키를 짧게 하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요. 반면 자외선 B와 C는 해롭고 특히 시는 식물을 죽일 정도로 강합니다. 같은 자외선이라도 파장에 따라 정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무조건 맞거나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 되고 파장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시설 안에서는 이 좋은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나요? 유리나 비닐을 통과하면 손실이 있을 텐데요.
그게 문제예요. 시설 내부는 외부보다 빛이 30에서 60%나 줄어듭니다. 피복제, 노화결로먼지, 골격제 그림자가 다 빛을 깠거든요. 투광률이 10% 줄면 생장속도가 6에서 8%나 떨어져 먼지 닦는 작은 일이 생산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투과광량 향상법에 함정이 있다던데였던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동서방향 설치 좁은 골격제 표면 세척이 향상법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 피복제는 향상법이 아니에요. 차단하니 오히려 빛을 줄이죠. 향상법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이게 자주 끼어드는 단골 함정입니다.
인공광원도 종류가 많죠. 어떻게 묶어서 이해하고 LED가 우주농업에 적합한 이유는 뭔가요?
용도로 묶어요. 백열 등은 원적색이 많아 일장을 늘리는 전조용 고압나트륨 등은 출력이 가장 높지만 청색광이 부족하죠. LED는 열선 부담이 작아 가까이 비춰도 안 타고 전력이 적고 수명이 길며 광질을 자유롭게 조절해 우주농업에 딱 맞습니다.
단위가 여러 개라 헷갈려요. 럭스랑 마이크로몰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의 핵심은 누구 기준이에요. 럭스는 사람이 느끼는 밝기 기준 식물 기준 광량은 PPFD 마이크로몰로 씁니다. 그래서 럭스를 식물 단위로 바꾸려면 환산이 필요해요. 태양광은 럭스를 54로 나누면 마이크로몰이 됩니다.
예를 들면 3만 럭스는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실시간 빛과 누적 빛은 어떻게 구분하죠?
3만 럭스를 54로 나누면 약 556 마이크로몰이 나와요. 그리고 실시간 세기는 와트 하루 동안 쌓인 누적량은 줄로 표시합니다. DLI 하루 누적 일사량이 그 누적 개념이고 작물마다 필요한 누적량이 정해져 있어요.
광포화점과 광보상점도 빠질 수 없죠.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짝으로 봐야 해요. 광보상점은 광합성과 호흡이 같아져 순광합성이 0이 되는 빛이에요. 그 아래로는 식물이 손해를 봅니다. 광포화점은 빛을 더 줘도 광합성이 안 느는 한계점이고요. 정의가 서로 뒤바뀐 보기가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광포화점을 넘어서면 무엇이 발목을 잡나요? 빛이 충분한데 더 안 큰다니 의외네요.
그때부터는 이산화탄소나 온도 수분이 제한 요인이 됩니다. 빛은 충분하니 다른 걸 채워야 하죠. 딸기나 상추는 2만 럭스 토마토나 오이는 7만 럭스까지 빛을 요구해요. 일곱 번째 강의는 파장별 효율 순서럭스에서 마이크로몰 환상광원 특성과 광보상점 정의가 반복 영역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강의 온도와 습도로 가보죠. 온도에서 먼저 잡을 개념이 뭔가요?
작물이 호온성이냐 혼행성이냐입니다. 가지과와 박과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 호온성 엽근체류와 딸기는 서늘한 걸 좋아하는 혼행성이에요. 그런데 호온성이라도 대부분 35도가 더위 한계입니다. 딸기는 혼행성 과체류라 더위에 더 약하고 같은 박과라도 작물마다 적온이 조금씩 달라요.
더위를 좋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니 의외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상에서는 광합성 효소인 루비스코알성이 떨어지고 호흡과 증상만 급증해 오히려 손해가 나요. 밤 온도도 일부러 낮추는데 밤엔 광합성 없이 호흡만 하니 온도가 높으면 낮에 만든 양분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뿌리 온도 지온도 따로 챙겨야 하죠. 겨울 아침에 특이한 현상이 있다던데요.
해가 들면 공기는 금방 데워지는데 배지 즉 뿌리 부분은 아주 천천히 올라가 오후에야 최고가 돼요. 그래서 아침엔 잎은 준비됐는데 뿌리가 차가워 양분과 수분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해 뜨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데우는 예비 가온을 해요.
그 예비 가온이 변온 관리의 한 구간이군요. 하루를 어떻게 나누나요?
네 구간이에요. 일출 전 예비, 가온 한낮 환기일몰 후 적정 고온 새벽 최저 저온이죠. 구간마다 목적이 달라요. 한낮 환기로 30도를 막는 주된 이유는 더위 식히기가 아니라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려는 겁니다.
일몰 후에 일부러 따뜻하게 하는 건 또 무슨 목적인가요?
낮에 만든 양분을 잎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전류를 촉진하려는 거예요. 이때 너무 추우면 양분이 잎에 막혀 정체됩니다. 그러면 잎이 탄수화물로 꽉 차 짙은 녹색의 딱딱해지고 줄기도 비정상적으로 굵어지며 생장이 멈춰요.
이제 습도로 넘어가면 보화수증기량부터 정리해야겠네요. 어떤 개념인가요?
공기가 일정 온도에서 담을 수 있는 수증기 최대량이 포화수증기량입니다. 상대 습도는 지금 든 수증기를 이 최대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온도와의 관계를 그릇에 비유하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이 관계만 잡으면 난방과 환기결로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꺼번에 풀립니다.
그릇 비유라니 흥미롭네요. 온도가 오르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오르면 그릇이 커져요. 즉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납니다. 실제 수증기는 그대로인데 그릇만 커지니 상대 습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난방으로 습도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식히면 그릇이 작아져 이슬점에서 결로가 시작돼요.
그런데 난방은 물을 실제로 빼낸 건 아니잖아요. 그게 괜찮은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난방은 상대 습도만 낮춘 거지 수증기 양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환기나 결로로 실제 수분을 빼내는 작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둘은 보완 관계인 거죠. 그래서 난방으로 습도를 낮췄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실제 수분을 빼는 환기와 짝지어야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 결론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쓸모도 있나요?
양면성이 있어요. 바깥쪽 피복제에 응결되면 내부 수증기가 줄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작물 몸에 물방울이 맺히면 병해가 늘고 비투가도 떨어지죠. 그래서 작물체 결로는 줄이고 피복제 쪽 응결은 이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야간에 스크린이 닫혀 습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빼내나요?
스크린에 살짝 틈갭을 줘서 수증기를 환기창 쪽으로 빼냅니다. 완전히 닫으면 보온은 되지만 습기가 갇혀 병해가 늘거든요. 그래서 보온과 제습 사이에서 갭으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여덟 번째 강의는 한낮 환기 이유와 상대 습도, 정의가 단골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강의 공기 환경이군요. 시설 공기의 문제가 뭔가요?
세 가지로 요약되어 바람 부족, 이산화탄소, 고관류 핵가스, 집적입니다. 시설은 막혀있어 노지처럼 바람에 안 통하거든요. 이 바람 부족이 나머지 두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골고루 퍼뜨리고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바람이 없으면 왜 이산화탄소가 고갈되죠? 공기 중에 늘 있는 거 아닌가요?
흥미로운 일변화예요. 밤새 작물이 호흡으로 내뿜어 새벽엔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데가 뜨면 광합성이 빨아들여 급격히 떨어집니다. 밀폐 하우스에선 오전에 보상점인 30에서 80pp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 뜬 직후가 이산화탄소가 가장 모자란 시간대라 바로 그때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 정도면 빛과 온도가 좋아도 못 자라겠네요. 빛에서 나온 보상점과 같은 개념인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호흡으로 내보내는 양과 광합성으로 빨아들이는 양이 같아져 순광합성이 0이 되는 농도입니다. 포화점은 도조도 안 내는 1200에서 1800ppm이고요. 보상점이 빛과 공기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럼 이 고가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시 채워줘야 할 텐데요.
두 가지죠. 환기를 하면 바깥 공기가 들어와 보충됩니다. 환기가 단순히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탄소 공급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탄산 시비가 있습니다. 결국 환기 하나가 온도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손보는 세밀한 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수단이에요.
탄산 시비가 특히 효과 큰 작물과 환경이 따로 있다고요?
C3 식물에서 효과가 큽니다. 토마토나 오이가 대표적이죠. C4 식물은 적은 이산화탄소에서도 잘 고정해 보상점과 포화점이 둘 다 낮아요. 또 흙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수경재배에서 시비 효과가 더 두드러집니다.
수경에서 효과가 큰 게 흙미생물이 없어서군요. 시비 시기와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온기 오전에 뜬 뒤 환기 전까지 두세 시간이 핵심입니다. 그 사이 광합성으로 고갈되니 그때 채워주는 거죠. 공급은 유기물 연소법이 대표예요. 천연가스나 프로판가스를 태워 만드는데 난방과 겸할 수 있다는 게 시험 단골 포인트입니다.
유해가스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어떤 가스가 문제고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양 반응에 따라 갈려요. 알칼리성 토양에선 암모니아 가스산성 토양에선 아질산 가스가 발생합니다. 확인은 천장 물방울 산도로 해요. pH 7 이상이면 암모니아육 이하면 아질산을 의심하죠. 가스가 물의 녹은 성질로 거꾸로 추적하는 겁니다.
기발하네요. 아홉 번째 강의 출제 경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산화탄소 보상점 수치 C3와 C4의 차이 그리고 유기물 연소법이 난방 겸용이라는 점이 단골 영역입니다. 환기가 탄소 공급 수단이라는 관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결국 시설 공기는 바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강의 근권부 뿌리 환경으로 마무리하죠. 흙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뭔가요?
삼상입니다. 고체인 고상의 약 50% 물인 액상과 공기인 기상이 각각 25%의 균형이 뿌리한테 가장 좋아요. 흙도 절반은 빈 공간이어야 뿌리가 숨쉬고 물을 머금는다는 게 핵심이죠. 흙을 그냥 흙덩어리로 보지 말고 알갱이와 물과 공기의 비율로 쪼개보는 게 근권관리의 시작이에요.
밀도 개념이 헷갈리던데요. 입자 밀도랑 용적 밀도가 어떻게 다르고 공급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준 부피가 달라요. 입자 밀도는 흙 알갱이 자체 부피로 용적 밀도는 공기와 물까지 포함한 전체 부피로 따집니다. 공급률은 1에서 용적 밀도를 입자 밀도로 나눈 값을 뺀 거고요. 유기물을 넣으면 흙이 부풀어 용적 밀도는 내려가고 공급률은 올라갑니다.
입단 구조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군요. 어떤 구조이고 무슨 역할을 하나요?
작은 입자들이 뭉쳐 때알을 이루면 두 종류의 빈틈이 생겨요. 입자 사이 작은 구멍은 물을 잡아두는 보수 때알 사이 큰 구멍은 물을 빼는 배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수성과 배수성을 동시에 갖추는 게 좋은 흙의 비밀이에요.
물 잡는 구멍과 물 빼는 구멍이 따로 있는 거네요. 산도 pH도 뿌리 환경에서 중요하죠.
적정은 약산성에서 중성 pH 6에서 7이에요. 산도가 무기양분 흡수를 좌우하는데 산도가 올라가 알칼리가 되면 철 같은 미량원소 흡수가 막힙니다. 철은 오래된 잎에서 새 잎으로 이동을 못해 어린 잎부터 노래지는 게 신호예요. 산도가 양분 흡수의 문을 여닫는 스위치라고 보면 pH 관리가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이해됩니다.
시설 토양에서 자주 생기는 염류 집적도 짚어주시죠. 왜 시설에서 잘 생기고 대책은 뭔가요?
시설만의 고질병이에요. 비가 안 들어오니 비료 성분이 씻겨나가지 못하고 흙에 쌓입니다. 전기전도 도일시로 측정하는데 4dB per meter를 넘으면 수량이 반 이상 줄어요. 주범은 질산퇴질소이고 대책은 물로 씻어내리는 담수 처리입니다.
원인이 비가 안 와선 이 대책도 비를 대신 주는 셈이군요. 토양 수분 표시 방법도 여러 개라던데요.
무게나 부피 백분율은 토성이 다르면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토양이 물을 붙잡는 힘인 수분 장력을 씁니다. 단위는 PF 바킬로 파스칼이고 퍼센트는 단순 백분율일 뿐 장력 단위가 아니라는 점이 단골 함정이에요. pH 값이 클수록 물을 강하게 붙잡아 식물이 쓰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이야기도 잠깐 해주세요. 흙과 무엇이 다른가요?
수경재배에서 흙 대신 쓰는 게 배지인데 공급률이 60에서 95%로 아주 높아요. 펄라이트는 통기와 배수가 좋고 피트모스는 보수력이 강하지만 산성이라는 식으로 성질이 갈립니다. 열 번째 강의는 밀도와 공급률 계산식 철, 결핍질산 퇴질소와 담수처리 수분장력 단위가 핵심입니다.
다섯 강의를 쭉 들어보니 환경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통찰이에요. 보상점이라는 개념이 빛에서도 이산화탄소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증산이라는 물의 흐름이 칼슘 이동과 습도 조절을 동시에 좌우하잖아요. 원리로 묶으면 따로 외울 게 훨씬 줄어듭니다.
함정을 외우기보다 왜 그런지를 잡으니 훨씬 머리에 남네요. 오늘 개념 중심 정리 고맙습니다, 박사님.
함정은 결국 원리를 이해하면 저절로 풀립니다. 다섯 강의의 큰 그림을 머리에 그려두시고 세부 수치는 그 위에 얹어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에는 물관 차단 생리장에는 양분 운반 광합성은 보상점이라는 한 줄로 묶어두면 시험장에서 훨씬 든든할 겁니다.